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예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떤 능욕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가슴 아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들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려고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해골이라 부르는 그 장소 위에 왔을 때, 거기서 그들이 그와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행악자, 마태와 마가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모두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신성모독죄와 반란죄로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이 두 범죄자도, 범죄자들도 함께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처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순결 그 자체이신 분이지만, 주님은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부자와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주무셨고, 죄인들을 고치셨고,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마침내 죄인들 틈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이 흉악한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가장 고결한 분이 가장 추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버러지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인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고 소망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싫으면 그 사람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가가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오롯이 죄인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도 우리는 내게 싫은 사람 조금도 그것을 들어넘기고 보아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와 너무 동떨어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죄인과 함께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우리 마음에서 거절되는 사람들 다가가고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골타,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지명이 해골이 된 것은 이곳에 처형된 죄인들의 해골들이 흔히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형이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바위산 그것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흉악범들, 흉악한 사형수들이 처형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에 오셨습니까? 비단 벨벳에 예수님의 몸이 누여졌나요? 말 구유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셨고, 이 땅에서 생애를 끝마치시던 곳도 해골이라는 이름의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음산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삶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보라 이거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 모든 생애가 그 뒤를 쫓아가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도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떠나가셨듯이, 그리스도인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목적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위해 살 것이냐.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뭘 위해서 살다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더 늦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아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행복하려고 살죠. 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어? 이런 대답들을 하지만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 것이냐?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그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가정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학교 다니려고요? 돈 벌려고요? 주님께서는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잔인한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그렇게 고안된 극도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형법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기도, 상처 속에 알을 가서 구데기가 생기고, 뭐 사람이 그 처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각까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죽기 전에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미쳐버린다 그래요. 그 고통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대부분 십자가 위에서 미친 상태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빈번했다고 역사의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속옷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내외적인 모든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형법이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서 3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버지여,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옷들을 나누려고 제비들을 던졌다. 그리고 백성이 구경하면서 서 있었다. 관원들도 비웃고 있었다.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지라.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군병들도 가까이 가서 그에게 조롱하였다. 신 포도주를 그에게 주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또한 그의 위에 명패가 있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주님은 탄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토록 사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 대해서 변론하셨습니다. 저들은 단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토록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구약의 여러 제도와 법이, 성막과 여러 제사법과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지는 에이 뭐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아나? 무지는 무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과 예표와 상징을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지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종류의 그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행한 어떤 거룩한 일들도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큰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 무지했던 로마 가톨릭의 그 모든 것을 벌거벗기면서 그 추악함을 그 인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을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이란 일어난 그 시대와 지금 교회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얼마나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면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삼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주님이 그토록 천국의 복음을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도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매 달아 죽였듯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무지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린 말씀. 신앙 안에서는 무지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셔. 그 뭐 다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에서 무지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진리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 없이 보다 선명한 이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부지런히 교회만 다니면 내 마음이 그냥 교회 가서 편안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부디 벗어나셔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 진리에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애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감격하고 기뻐해서 감사의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주가 부르실 때까지 지켜나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실 때 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뭘 했나요? 서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뭘 했나요? 비웃으면서, 예수를 비웃으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남은 다른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자를 좀 봐라.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글귀가 써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자신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사악한 죄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빛나는 이름은 여전히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혐오하고 무관심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데도 조롱하고 비웃고 서서 구경하고 그랬던 그 악한 자들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물끄러미 서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느 자리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권한과 죽으심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그 차가운 시선들을 보십시오.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뭘 도대체 그분이 잘못을 하셨다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들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봐라. 처참한 모습으로 이토록 나약하고 무능한 메시아라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믿었던 그 집단적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그 광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은 삶의 대가 그것이 진리와 다르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이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 죄악이고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을 따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는 어떤 나의 추측이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가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걸출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출중한 성경에 기반한 그 신앙의 유산들,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오해가 우리를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그 무지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악을 절대로 답습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오늘도 때때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저 아무개, 저 이목사가 저 무지해서 저지르는 저 죄를,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저 죄를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 진리의 말씀에 착념하고 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오직 십자가를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또다시 멸시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복음의 그 빛나는 가치를 지키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일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 사명과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주님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